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었으며 뜰의 시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궤를 비롯해서 상과 등잔대 등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번제단과 놋,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뜰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100% 죄인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거나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단지 순종하고자 할 때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친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이유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종과 적용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번제단을 놋으로 쌓아야 합니다. 성막의 문을 들어서자마자 맨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의 규격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다섯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노츠로 싸고 제단의 모든 기구,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들도 다 노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왜 번제단과 번제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다 노스로 싸고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정사각의 규격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노스를 쌓아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해결받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시 다른 재료들보다 녹는 점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태워버리는 의미로 희생제물을 온전히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동물의 시체와 뼈를 다 태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높은 노스로 쌓아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에도 번제단이 손상이 없기에 조각목에 노스를 쌓아 만든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 온전히 자신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번제를 나의 죄를 보고 나누는 큐티와 목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노스로 만든 번제단은 뜨거운 불이 계속 타오르고 곳곳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것을 견뎌야 온전한 번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불같은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죽어지고 태워지도록 함께 우리가 되어 견뎌줘야 합니다. 저희 가정도 불같은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이 자신의 죄를 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번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원 가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노재단처럼 그 불을 잘 견뎌줘야 하지만 부모님에게나 저에게도 교회는 다녀도 말씀이 없으니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독사처럼 독한 말로 서로 비난하며 물고 뜯고 옳고 그름으로 서로 정죄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탓, 어머니는 아버지 탓, 저와 누나는 부모님에게 정죄의 화살을 돌려서 정죄만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누나는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집을 나가 19살에 첫 아이를 낳고 결국 저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이 죄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피 터지는 전쟁과 같은 그 시간들에서 회피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이혼을 종용했었는데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정말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셨다면 어땠을 것 같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혼은 절대 안 되고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매일같이 싸우시는 부모님 또 우울한 가정 환경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솔직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한 3년 가까이 우리들 교회에 있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깝게는 저희 목장에서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을 30년 가까운 시간을 인내하면서 남편의 고난을 참아내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시간을 인내하고 참아내시니 지금은 조금씩 남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열매가 보이는 집사님 가정이 계시고 지난 토요일에는 끝없이 일탈과 방황으로 두 부모님을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만든 우리 보석 청년이 있는데 교회에서 신결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물이 다 태워지도록 함께 그 불을 노재단처럼 견뎌내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함께 해주는 가족과 공동체가 있으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보석 같은 자녀도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배우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의 이혼을 힘을 다해 막을 것이고 기꺼이 그 불같은 시간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만 보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제단은 태워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목장 식구들이 말씀과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노제단이 되어 함께 그 시간들을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싫어 회피하고 싶은 불 같은 고난 또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영적 진실성의 결론이 인내라고 하시는데 나는 잘 인내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 여인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놋 거울은 유리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 쓰였던 매우 비싸고 여인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거울이 필요가 없어서 거울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에 한 번 드리면 광야에서는 다시는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값비싼 거울을 회개와 거룩을 의미하는 물두멍을 만드는데 자발적으로 드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인들의 헌신으로 놋 물두멍은 만들어졌고 제사장들이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물두멍에 물로 자신을 비춰보고 손과 발을 씻어 거룩하게 하듯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으로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내 집사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져서 짐승 같은 남편보다 본차이나 같은 아내들의 기도와 헌신이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고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남편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독이 섞인 말을 퍼붓고 물어대는 남편을 불에 내팽개치고 이혼을 부르짖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목적이 되고 바울처럼 자신이 살인자였음을 인정하는 죄 고백이 있으면 독사 같은 독한 말을 듣고 또 물리고 뜯기고 무시와 조롱을 당해도 바울처럼 해를 입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붙들고 따뜻한 불을 피울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따뜻한 불을 피우고 있으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 이상이 없는 바울을 원주민들이 신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 아내 집사님들을 남편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아내를 보니 또 우리 엄마를 보니 하나님은 있긴 있나 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의 자녀들과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변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내를 변화시킨 교회가 궁금해서 따라오다가 말씀이 들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놋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지나가야 하는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남편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 죽어지는 적용으로 만들어진 물두멍과 그 안을 가득 채운 기도의 눈물이 남편과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는 영원한 규례가 되어서 남편과 자녀들이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남편과 자녀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나의 놋 거울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셋째,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막의 뜰은 남쪽, 북쪽 이렇게 100규빗씩이고 기둥은 20개씩, 서쪽은 50규빗, 동쪽은 가운데 문을 제외하고 양쪽 옆으로 15규빗씩으로 기둥은 각각 3개씩 세웁니다. 평면으로 보면은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를 둘러싼 약 가로 22.5m, 세로 45m의 긴 직사각형의 모양의 울타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기둥은 은으로 만드는데 생명의 속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둘러싼 세마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주요 재료였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 울타리로 안과 밖을 생명의 속전과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막의 안뜰에 들어가 내 죄를 태우는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서 주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 성막 바깥뜰에 머물면서 믿음 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막 바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연기를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야 하고 직접 희생 제물도 잡는 적용을 해야 하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적용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교회에서 성막 안뜰에 들어가는 것은 목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목장이 따뜻한 불을 피워 마음을 녹여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 죄를 오픈해야 하고 하기 싫은 적용도 자꾸 하라고 하고 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목장에도 부목자님이 계신데 5년째 직장을 그만둔다고 매주 얘기하시는데요. 목장의 처방에 따라 지금까지 그 직장을 못 그만두고 계십니다. 목장에 만약에 안 나왔다면 그냥 때려쳤을 일이지만 목장에 계시니 여전히 처방에 따라 적용으로 그 힘든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저희 청년 목장에서는 혼전 순결과 신교제, 신결혼을 적용하느라 아주 전쟁입니다. 목장에 있으니 나누게 되고 그러면 목장에서는 경계를 지키라고 벌떼같이 일어나 난리를 칩니다. 성막 바깥 뜰에 있었다면 어쩌면 쉽게 타협했을 일들이 목장 안에 있으니 억지로라도 적용하게 됩니다. 목장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처방도 하고 가슴 아프지만 불신 교제를 안 된다 외치며 헤어지도록 또 기도도 합니다. 설령 실수로 혼전 순결의 선을 넘어도 목장 안에 있으니 오픈하고 또 치리도 받고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적용으로 다시 양육도 처음부터 다시 받으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막 바깥 뜰은 이방인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막 울타리를 넘어 성막 안뜰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이고 가정 중수를 외치고 많은 간증들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저절로 말씀이 들리고 가정이 중수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장에 붙어가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막 안은 동물의 피가 낭자하고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또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가 이리저리 날리는 곳입니다. 결코 평안하고 우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도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성도님들의 울음소리와 내 죄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때로는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되지만 이것이 목장이고 이것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교회에 나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지만 다 계시다고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직도 홀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목장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목장 나오셔야죠. 네, 아직 목장에 안 나오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성막 안뜰로 들어가셔서 네, 정말 자신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치로 번제단을 쌓아 만들어 번제물을 다 태울 때까지 잘 견뎌내는 것처럼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으로 놋 물두멍을 만들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녀와 남편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로 구별된 성막 안뜰에 들어가는 적용으로 현장 예배와 목장에 꼭 참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명의 길을 잘 가는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짐승의 권세는 떨어버리고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부모님의 피 터지는 싸움이 고난이라 여기고 참고 인내하지 못해 부모님의 이혼을 부르짖고 종용했던 죄인입니다. 이혼이 죄인지 모르니 견디지 못했고 부모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니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따뜻한 말씀에 불을 피워주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주니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깨어질 위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중심 잡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시험도 우리가 되어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놋 거울을 드리는 헌신을 하시는 아내, 엄마 되시는 모든 집사님들의 능력과 집사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인정과 칭찬받는 집사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막 바깥들에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속히 현장 예배와 목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주셔서 목장에서 피우는 따뜻한 불이 그분들의 언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그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2022년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양육 중인 모든 지체들에게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교회의 2022년의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